VOA 세계뉴스입니다. 북한이 오늘 한국 정부와의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했습니다. 북한 국방성은 이날 성명을 통해 한국 정부가 고의적이고 도발적인 책동으로 이 합의를 사문화시킨 지 오래라면서 앞으로 이에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합의에 따라 지상, 해상, 공중에서 중지했던 모든 군사적 조치들을 즉시 회복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어제 북한이 21일 감행한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직접적 도발로 규정하고 9.19 군사합의 1조 3항의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대한 효력 정지를 의결했습니다. 9.19 남북군사합의는 지난 2018년 당시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명한 것으로 지상, 해상, 공중 모든 공간에서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한편 미국, 일본, 캐나다 등 주요 7개국 외교장관들은 어제 공동성명에서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위성 발사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7개국 외교장관들은 북한이 모든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핵무기와 기존 핵 프로그램, 기타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포기할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오는 27일 긴급회의를 열고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와 관련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과 어제 합의했던 일부 인질에 대한 석방은 내일 전에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미국과 이스라엘 당국이 밝혔습니다. 자이 하넥비 이스라엘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성명에서 양측 간 합의에 따라 석방이 시작될 것이라면서도 금요일 전에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에이드리언 왓슨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변인은 인질 석방 관련 합의가 여전히 유효하다면서 금요일 아침에는 인질 석방 이행이 시작되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미국과 카타르의 중재로 이루어진 이번 합의에서 이스라엘 내 팔레스타인인 수감자 150명과 지난달 7일 하마스가 인질로 억류한 약 240명 중 50명을 석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인질과 수감자 석방이 늦어지면서 가자지구에 대한 추가 인도주의 물자 반입 합의 등도 이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이날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긴급회의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교전 중지와 인질 석방 합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이날 소셜미디어 X를 통해 전투의 중지가 나흘보다 더 긴 기간 동안 이루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언론 브리핑에서 전쟁은 계속되고 있다면서 우리의 모든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전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어제 이스라엘과 카타르, 이집트 정상과 잇따라 전화회담을 갖고 하마스가 억류 중인 인질 석방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의 통화에서 최근 이스라엘이 하마스와 교전의 일시 중단과 함께 최소 50명의 인질을 석방하기로 합의했던 점을 환영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요르단강 서안지구뿐 아니라 레바논 국경에서의 평온 유지가 중요하다는 점을 네타냐후 총리에게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셰이크 타밈 빈 하마드 알타니 카타르 국왕과의 전화통화에서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협상을 중재한 데 대해 사의를 표했습니다. 백악관은 두 지도자가 합의의 완전한 이행과 궁극적으로는 모든 인질의 석방을 위해 긴밀히 접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압둘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는 가자지구의 인도주의 지원 강화를 위한 공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집트 정부는 가자지구로 통하는 유일한 인도주의 통로인 이집트 북부 라파 검문소를 통해 식수와 식량 등 인도주의 물자를 반입하는 일을 관리해왔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중동 주둔 미군이 이란 연계 세력으로부터 추가 공격을 받을 경우에 대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전쟁관한법에 근거해 상원 하원 의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란의 이슬람 혁명수비대 소속 민병대들이 이라크와 시리아에 주둔하는 미군과 관련 시설들에 대한 연쇄적 공격을 가해왔다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23일 미국에서 가장 큰 명절 가운데 하나인 추수감사절입니다. 이를 앞두고 미국 국내와 80여 개국에 있는 750여 미군기지에 16만 3천 킬로그램 가량의 식재료가 전달돼서 추수감사절 만찬이 열렸다는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60여 년간 이 추수감사절 특식을 위해서 수요 파악부터 재료 준비 배송을 담당해온 미국 국방물류청이 지난 봄부터 부지런히 움직인 결과물입니다. 올해 배송된 주요 식재료로는 2만 9천 마리 정도의 통실면 칠면조 고기, 3만 7천 킬로그램의 구운 칠면조, 6만 6천여 킬로그램의 소고기, 1만 8천 킬로그램의 새우, 2,300 킬로그램의 고구마가 있고요. 4만 6천여 개의 파이, 케이크 등 현지 기지에서 또 조리를 하고 식사 장소와 테이블도 꾸며서 추수감사절 명절 분위기를 느끼게 했답니다. 군수품 지원을 담당하는 책임자는 국방뉴스와 인터뷰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것이 보통인 이 추수감사절이나 크리스마스 같은 명절에 집에 갈 수 없는 군인들을 위해서 편안한 만찬을 준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고요. 멀리 해외 주둔지에 있거나 작전 중이어도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군인들의 노고와 희생을 잊지 않고 있다는 것, 그리고 감사를 표하는 행사로 군 기지에서의 추수감사절 만찬, 미군이 이어오고 있는 자랑스러운 전통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오늘 이 시간에 준비되어 있는 주간 코너는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들의 소식 전해드리는 탈북민의 세상복입니다. 이 세상이 거칠게 막아서도 빛나는 네, 한국 서울에서 북한이 고향인 탈북 여성 합창단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음악회 준비 현장의 소리입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 미국 정치 ABC 순서 뒤에 이어지는 탈북민의 세상 보기에서 자세한 이야기 만나보십시오. 이곳 워싱턴 DC는 지금이 11월 23일 목요일 추수감사절 아침이고요. 아침 8시 8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7도 맞습니다. 북한의 날씨 어떨까요?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11월 24일 금요일 북한, 북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로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대부분 지역은 대체로 맑겠지만 황해도 해주와 용현, 자강도, 함남 북부, 함경 북도, 양강도 지역은 대체로 흐립니다. 강계와 심포, 김책은 새벽까지 눈 소식도 있습니다. 비의 양은 5mm 미만이고요. 눈은 1에서 3cm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최저기온은 영하 21도에서 영하 1도고요. 낮 최고는 영하 14도에서 영상 5도 사이입니다. 지역별 기온 보실까요? 평양의 아침 최저 영하 6도입니다. 신의주, 함흥 영하 6도고요. 개성은 영하 5도, 원산 영하 3도입니다. 청진의 아침 최저 영하 4도, 중강은 영하 10도까지 떨어지고요. 해산의 아침 최저 영하 14도입니다. 낮에는 평양과 신의주, 함흥이 영하 1도에 머물겠습니다. 중강은 영하 2도, 개성은 영상 2도입니다. 원산 영상 4도, 청진 영상 2도, 해산은 영하 8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동해상 구름 많고 종일 가끔 눈 소식이 있습니다. 앞바다 쪽만 오후에 맑아집니다. 앞바다 물결은 1에서 3미터고요. 먼바다는 4미터까지 오후에 물결이 높아지겠습니다. 서해는 흐리거나 구름 많습니다. 앞바다 물결 1에서 2.5미터, 먼바다 3미터까지 오전에 물결이 더 높겠습니다. 11월 24일 금요일의 북한 날씨 살펴봤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이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김정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인가요?
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주요 20개국 회의에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휴전 합의를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 회의에 참석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비극을 막는 방안을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핀란드가 러시아 국경에 있는 검문소를 한 곳만 남기고 모두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도가 캐나다인들에 대한 전자비자 업무를 재개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어제 22일에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가 화상으로 진행이 됐는데, 자, 올해 G20 의장국인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휴전 합의를 환영한다고 이 자리에서 말을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모디 총리는 테러리즘을 받아들일 수 없고 민간인 사망은 비난받을 만하다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또 최상위 부자 나라들과 개발 도상국들이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분쟁이 확대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네. 자, 미국이 테러 단체로 지정한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휴전하면서 인질들 가운데 일부를 석방하기로 했죠?
네, 하마스는 자신들이 억류한 인질 가운데 50명을 석방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24일 전까지 인질들이 풀려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 이스라엘 정부 쪽에서 나왔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모디 총리는 인질들을 모두 석방하고 인도적 지원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이번 G20 정상회의 화상회의에 어느 나라 정상들이 참석했습니까?
네, 미국에서는 조 바이든 대통령 대신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 중국에서는 시진핑 주석 대신 리창 총리가 나왔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쥐스탱 트리도 캐나다 총리, 또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등은 직접 화상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네. 자, 이날 회의에서 특히 푸틴 대통령이 눈길을 끌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푸틴 대통령은 지난해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에 처음으로 G20 지도자들을 상대로 발언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여러 가지 발언을 쏟아내서 또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자,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한 겁니까?
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충격을 받았다는 몇몇 정상의 발언을 언급하면서, 물론 군사 행동은 특정 개인이나 가족 그리고 국가 전체에 항상 비극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런 또 어찌됐든 우리는 우크라이나와의 평화회담을 결코 거부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푸틴 대통령이 전쟁을 비극이라고 말하는 것이 눈길을 끄는군요.
네, 로이터통신은 이런 말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푸틴 대통령의 발언 중에서 가장 유화적이며, 그동안 푸틴 대통령이 미국의 실패와 오만에 대해 종종 길게 비난한 것과 대조를 이룬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푸틴 대통령은 그런데 그동안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전쟁이라고 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는 줄곧 이 전쟁이란 말 대신에 이 특별 군사작전이란 말을 써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전쟁과 사람들의 죽음이 충격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을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가자지구에서 민간인들이 몰살되고 의사들이 마취 없이 아이들을 수술하는 것에 충격을 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까? 라고 반문했는데요. 이는 현재 팔레스타인에서 민간인들이 겪는 고통을 강조하는 것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비난으로부터 관심을 돌리려는 그런 의도로 보입니다.
네네. 자, 이번 G20 정상회의 화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해서 또 어떤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회의가 끝난 뒤에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 함께한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을 끝내고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러시아군을 철수시켜 이 전쟁을 끝낼 것을 푸틴 대통령에게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가 하면 멜로니 총리는 우크라이나 평화를 위한 푸틴 대통령의 제안을 환영한다면서 간단하게 러시아가 자신들이 침공한 영토에서 군을 철수시키면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팔레스타인 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한 것 말고 이번 정상회에서 또 어떤 얘기들이 나왔습니까?
네, 모디 인도 총리는 G20 정상들이 지난 9월 인도 뉴델리에서 열렸던 회의에서 나온 다양한 결정들을 효과적으로 실행할 것을 촉구했는데요. 이 당시에 디지털 공공기반시설뿐 아니라 기후변화기금 조성, 다국적 개발은행 개혁, 그리고 AI, 인공지능 규제를 위한 틀 구축 등에 관한 결정이 나온 바 있습니다. 그 밖에 개발도상국들의 매우 중요한 수소 같은 대체 연료, 또 자원 효율성과 식량 안보 문제 등도 이번 정상회의에서 논의됐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이번에는 핀란드로 가겠습니다. 핀란드가 러시아와의 국경에 있는 검문소들을 대거 폐쇄한다는 소식이네요.
그렇습니다. 핀란드 정부는 러시아 국경에 있는 검문소를 한 곳만 남기고 모두 문을 닫기로 했다고 22일 발표했습니다. 페테리 오르포 총리는 24일 자정부터 기존의 8개 검문소 가운데 북쪽 끝에 있는 라자 요세피 한 곳만 남는다고 밝혔는데요. 핀란드가 이미 검문소 4곳을 폐쇄한 상태입니다.
네. 자, 핀란드가 왜 러시아 국경과 연결되는 검문소를 폐쇄한 걸까요?
네, 핀란드 정부는 난민들이 러시아를 통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한 조처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핀란드 정부는 이 핀란드가 미국과 협력하는 것에 대한 보복으로 러시아가 난민들과 이주민들이 국경을 넘어가도록 인도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핀란드와 러시아 국경은 길이가 약 1,300km에 달합니다.
네, 그러니까 러시아가 의도적으로 난민들이 국경을 넘도록 한다는 그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발트해와 러시아에 접한 에스토니아도 앞서서 비슷한 주장을 한 바 있었는데요. 같은 날 러시아가 안보를 훼손하고 발트해 나라들을 불안정하게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을 국경으로 데려오는 이른바 하이브리드 공격 작전에 관여한다며 비난 수위를 높였습니다.
러시아 쪽에서 핀란드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겁니까?
네, 핀란드 국경 경비대는 이번 달에만 600명 이상이 유럽연합 EU 입국에 필요한 여행 증서 없이 러시아를 통해 핀란드로 넘어왔다고 밝혔습니다. 국경 경비대는 또 평상시에는 매달 아무도 없거나 아니면 10명 정도만 왔었는데 이제는 21일 하루에만 망명을 신청하는 사람 62명이 러시아 국경을 통해 도착했다고 전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러시아 사람들이 아닌 거죠? 어디서 오는 겁니까?
네, 핀란드 이민당국은 예멘이나 아프가니스탄, 케냐, 모로코, 파키스탄, 그리고 시리아와 소말리아 등 나라에서 온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한편 사울리 니니스토 핀란드 대통령은 지난 20일 난민 신청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송환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면서 이 통제가 불가능한 입국을 막을 EU 차원의 해결책을 촉구한 바 있었습니다.
네, 일단 핀란드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 중에도 EU 안에 있는 다른 나라로 가려는 경우가 많다고요?
그렇습니다. 이른바 유럽에서 생겐 조약에 가입한 나라들은 여권 없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기 때문에 이 많은 난민 신청자나 이주민이 일단 핀란드 쪽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난민이나 이주민들이 핀란드뿐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에스토니아로도 몰리는 모양이네요.
그렇습니다. 에스토니아의 공영 ERR 방송은 22일 이후에 대부분 시리아와 소말리아에서 온 사람 75명이 러시아 국경에 있는 나르바 검문소를 통해 입국을 시도했다고 전했습니다. 에스토니아 내무부는 이들이 망명 신청을 하지는 않았고 이 사람들을 다 돌려보냈다고 밝혔는데요. 이 벨라루스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라트비아와 리투아니아도 상황이 비슷하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두 나라와 폴란드는 지난 2021년 이래 중동과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 수천 명이 벨라루스 국경을 넘는 것을 비난한 바 있었습니다.
네. 자, 이런 비난에 대해서 러시아, 벨라루스 어떤 얘기합니까?
네, 모두 그런 주장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에스토니아 내무부 대변인은 불행하게도 러시아 국경 관리들과 다른 기관들이 관여하고 있다라는 징후가 많다면서 솔직하게 말하면 이주민들이 유럽 동부 국경에 가하는 지속적인 압력은 하이브리드 공격 작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또 로이터통신에 만일 러시아 쪽으로부터의 압력이 더 심해지면 이 핀란드 조처를 따르고 이 국경 검문소를 폐쇄할 준비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핀란드 정부가 러시아와 잇고 있는 국경 검문소 8개 가운데 7개를 닫았습니다. 이번 조처에 대해서 유럽연합 EU 쪽에서 나온 반응이 있습니까?
네, EU 대변인은 핀란드 정부 요청에 따라 EU의 국경 경비기구인 프론텍스가 빠르면 다음 주에 요원들과 장비들을 핀란드 쪽으로 보낼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인도입니다. 인도가 캐나다인들에 대한 전자비자, E-비자 업무를 재개했다는 소식이네요.
네, 인도가 캐나다 국적자와 캐나다 여권 소지자들을 위한 전자비자 업무를 재개했다고 인도 외무부 관리가 22일 밝혔습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이 관리는 AP통신에 전자비자 업무가 22일부터 정상화됐다고 전했습니다.
인도하고 캐나다 사이가 그동안 좀 껄끄러웠죠.
네, 양국 갈등은 지난 9월 주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캐나다에서 발생했던 이 시크교 지도자 사망 사건에 이 인도 정부가 개입했다는 믿을만한 그런 증거들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그러면서 캐나다 정부가 이 자국에 있는 인도 정보 요원들을 추방한 바 있습니다.
자, 두 나라 사이에 외교적 긴장까지 불러온 그 시크교 지도자 사망 사건, 어떤 사건이었는지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시죠.
예, 지난 6월에 이 캐나다 밴쿠버 교회에서 인도 출신인 캐나다 시민 이 하디프 싱 니자르 씨가 괴한들에게 총격을 받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니자르 씨는 인도 정부가 인도 안의 시크교도 이 분리주의 운동을 주도한 테러 분자라고 지목한 사람인데요. 트뤼도 총리는 외국 정부가 캐나다 땅에서 캐나다 시민이 살아있던 사건에 개입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주권 침해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자, 인도 정부는 그때 이 캐나다 총리 주장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네, 터무니없는 억지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인도 정부는 트뤼도 총리 발언이 나온 며칠 만에 전자비자를 포함해서 캐나다인들에 대한 모든 형태의 비자 발급을 중단했습니다. 이어서 10월 초에는 이 인도 주재 캐나다 외교관들에 대한 면책 특권도 박탈하겠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인도가 캐나다 외교관들의 그 면책 특권 박탈하겠다고 한 이유는 뭡니까?
네, 캐나다와의 갈등을 계기로 양국 외교관 수가 같지 않다면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캐나다 정부 쪽에 인원의 감축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만일 이 제시한 날짜까지 이 사람들이 인도에 남아있을 경우엔 이들의 면책 특권을 취소하겠다고 통보했다고 합니다.
네. 자, 인도에 주재하고 있던 캐나다 외교관이 많았습니까? 얼마나 됐습니까?
예, 당시에 인도에 있는 캐나다 외교관이 총 62명이었는데요. 이 캐나다 정부는 인도 정부 경고가 나온 뒤에 41명을 본국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일부 캐나다 관리는 인도 조처가 외교관 면책 특권을 보장하는 이 제네바 협약을 어긴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번에 그 재개한 인도 정부가 재개한 것이 전자비자 업무만인가요?
아닙니다. 인도 정부가 지난달에 입국 금지 조처를 완화하고 캐나다인들의 입국과 사업, 의료, 회의 관련 비자 서비스를 재개를 했고요. 이번에 전자 비자 서비스도 다시 시작한 겁니다. 두 나라가 그동안 이 공개나 비공개 대화를 해서 갈등 확대를 경계해온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번에 이 전자비자 서비스 재개가 양국 사이 긴장 완화 조처 가운데 하나로 보입니다.
네, 지구촌 오늘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오택성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소식인가요?
네, 2024 대통령 선거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재선에 도전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 고령에 따른 건강 문제와 또 국내 경제 문제, 여기에다가 외교 정책 등 이 풀어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추수감사절 직전 이 사회관계망에 그 20개에 달하는 영상을 올리면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올해 미국 내 전기 자동차 판매량이 처음으로 100만 대를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나 독일 등과 비교했을 때 아직 전기차의 시장 점유율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지난주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0만 9천 건으로 집계됐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 오늘 첫 소식입니다. 미국은 현지 시각으로 오늘 지금이 추수감사절 아침이죠. 지난 1년 동안 있었던 감사한 일들을 나누는 시간인데 자, 조 바이든 대통령한테는 이날이 조금 다를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이 있네요.
네, 맞습니다. 의회 전문 매체인 더힐은요. 이번 추수감사절은 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정치적으로 감사할 것들이 그다지 많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재선에 도전하고 있지만 이를 이루기 위해서 넘어야 할 산이 많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 매체 분석입니다.
네, 뭐 하나씩 살펴보죠. 자, 어떤 것이 해결해야 될 과제를 꼽힙니까?
네, 먼저 고령에 대한 지적이 빠지지 않습니다. 최근 81살 생일을 맞은 바이든 대통령은 역대 최고령 대통령입니다.
네네.
만약 내년 대선에서 재선에 성공한다면요. 82살에 취임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렇죠?
이 두 번째 대통령 4년 임기를 끝마칠 때의 나이는 86살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의 건강에 대한 우려가 바로 과연 대통령직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이 의문인 거죠.
맞습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서요. 바이든 대통령의 건강에 대해서 우려하는 시각이 많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이달 초 미국 CNN 방송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특히 이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거의 절반이 이 바이든 대통령이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체력이나 예리함을 갖추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본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앞서서 뉴저지주의 먼마우스 대학이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는요. 응답자 10명 가운데 거의 8명이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수행하기에는 너무 나이가 많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 바이든 대통령과 백악관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최근 중요한 것은 나이가 아니라 대통령의 경험이라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나이가 문제가 될 것이 없다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의 나이를 그 유머로 좀 승화시키면서 대중의 우려를 잠재우려는 그런 모습인데요. 가령 자신의 81살 생일과 겹친 이 백악관 추수감사절 칠면조 사면식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환갑이 되는 것은 쉽지 않다 이런 농담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자, 고령 말고도 경제 문제에 대한 우려도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해결해야 될 과제 중에 하나죠.
맞습니다. 유권자들에게 건강에 대한 우려보다 더 엄중한 것이요. 바로 이 경제에 대한 평가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재임 기간에 이룬 경제 성과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3%대의 실업률이 유지되고 있고 그리고 일자리가 꾸준하게 창출되는 등 이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정책 이른바 바이드노믹스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하지만 유권자들의 생각은 이와는 조금 다른 모습입니다. 특히 물가 상승에 대한 지적이 많은데요. 지난해 여름에는 연간 물가 상승률이 9%를 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물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지난해부터 공격적으로 이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덩달아서 이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자동차 대출 금리 또 신용카드 이자율이 오르면서 일반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깊어졌습니다.
네, 여론조사를 하면 또 이런 부분이 반영돼 나타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가장 최근 나온 여론조사는 NBC 뉴스가 발표한 건데요. 이를 보면은 등록된 유권자 10명 가운데 약 6명은요.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 성과를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답했습니다.
자, 외교 분야는 어떻습니까?
외교 문제도 산 넘어 산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는 해에 있었던 그 아프가니스탄 철수는 이 엄청난 혼란을 야기하면서 이것이 바이든 대통령의 외교적 실패라고 지적하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그리고 이 최근에는요 이스라엘과 미국이 테러 단체로 지정한 그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사이의 전쟁을 두고 여러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발표된 NBC 뉴스 여론조사를 보면은 특히 35살 이하의 젊은 유권자 중 70%가 현재의 중동 상황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대응을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지지가 너무 과하다라는 겁니다.
네. 자, 내년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대결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분위기입니다. 추수감사절 앞두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에 아주 공격적으로 게시물을 올렸더군요.
네, 맞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만든 사회관계망인 트루스 소셜에 하루 사이에 무려 19개의 영상을 무더기로 올렸습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 플로리다주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촬영한 그 영상 속 모습을 보면요. 같은 정장에 그리고 같은 넥타이를 한 것으로 봐서 한 번에 촬영을 다 하고 이를 나눠서 올린 것으로 보이는데요. 19개로 나눠서 올린 이 영상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대선 사기 주장을 반복하거나 바이든 대통령의 국경 정책을 비판하고 그리고 자신에 대한 법무부와 연방수사국 FBI의 공격이 이 거대한 위협으로부터 미국을 취약하게 만든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예상대로 진짜 내년 대선에서 재대결할지가 이게 관심인데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최근 발표되는 여론조사에서 그 두 사람의 가상 양자 대결에 대한 질문은 거의 빠지지 않고 나오고 있습니다.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에 있는 에머슨 대학이 22일에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두 사람의 가상 양자 대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47%로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 43%를 4%포인트 차로 앞섰습니다. 이 대학은 지난해 11월에는 이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4%포인트 앞섰는데 1년 만에 반대 상황이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앞서서 하버드대학교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봐도요. 두 사람의 가상 양자 대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48%였고요.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41%로 무려 7%포인트 차이가 났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이번에는 전기자동차 관련 소식입니다. 미국에서 전기자동차 판매량이 크게 늘었다고요?
네, 아틀라스 공공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미국 내 전체 자가용 판매 가운데 전기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9%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지난해 7.3%에서 더 오른 겁니다.
예, 9%라면 얼마나 많은 전기차가 팔린 겁니까?
네, 올해 미국에서 팔리는 전기차는 130만 대에서 140만 대 사이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네.
미국에서 1년간 이 전기차 판매량이 100만 대가 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요즘은 전기차를 파는 회사도 많지 않습니까? 어느 전기차가 제일 많이 팔립니까?
네, 일론 머스크가 만든 전기자동차 업체인 테슬라의 전기자동차 판매가 많습니다.
네네.
이 테슬라 전기차는 지난 9월 한 달에만 5만 9천 대가 판매됐는데요.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월간 판매량이었습니다. 그리고 7월에서 9월까지 올해 3분기 판매량을 보면은 이 43만 5천 대에 달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미국 자동차 회사인 포드사에서 만든 전기차와 그리고 독일 자동차 업체 BMW, 여기에 한국 자동차 업체인 현대가 만든 전기차도 많이 판매됐습니다.
예. 자, 미국에서 이렇게 전기차 판매가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네, 전기차의 가격이 내려갔기 때문입니다.
네.
방금 얘기한 테슬라가 대표적인데요. 테슬라는 올해 몇 차례에 걸쳐서 이 전기차 가격을 $4,400에서 최대 2만 달러까지 다 내렸습니다.
네.
그리고 각 업체는 전기차 경쟁이 치열해지면서요. 가격 할인 경쟁도 함께 벌이고 있습니다.
예. 전기차 가격이 내리는 데는 또 미국의 정책도 한 몫을 했죠.
맞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서명한 그 인플레 감축법에 따라서 미국에서 전기차를 사는 사람에게는 최대 $7,500의 보조금이 지원됩니다.
네.
그리고 특히 내년부터는요, 이것이 더 공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올해까지는 이 전기차를 사면은 $7,500의 보조금이 그 세액 공제되는 방식으로 적용됐는데요.
네.
하지만 내년부터는 소비자가 전기차를 구매할 당시 그때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세액 공제 혜택을 자동차 판매 업체에 넘기고 그만큼 미리 할인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가격이 내리고 보조금도 받을 수 있지만 그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 가격하고 비교해보면 전반적으로 아직은 전기차 가격이 더 비싼 거죠.
네, 그렇습니다. 휘발유 등을 연료로 쓰는 그 내연기관 자동차의 신차 평균 가격은 약 48,000달러인데요.
네.
전기차의 신차 평균 가격은 약 5만 2천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전기차가 4천 달러가량 더 비싼 겁니다.
네. 자, 미국에서는 이렇게 전기차가 점점 많이 팔리고 있는데 다른 나라와 비교해보면 어떻습니까?
네, 중국이나 독일 등과 같이 전기차가 그 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그 다른 나라와 비교해보면 아직 뒤처집니다.
네.
올해 상반기를 보면요. 중국의 전기차 시장 점유율은 33%였고요. 독일은 35%였습니다.
네.
노르웨이의 경우에는 무려 90%에 달했습니다.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미국의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발표됐네요.
네, 노동부가 22일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요. 18일로 끝난 이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0만 9천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8월 이후 가장 높았었던 그 23만 3천 건을 기록한 전주에 비해서 2만 4천 건이 내려간 건데요. 이는 이 경제 전문가들의 전망치였던 약 22만 6천 건보다도 더 낮게 나온 겁니다.
네. 이번 자료에서 주목하게 보는 것이 있다고요?
네. 미국 50개 주 가운데에서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건수가 하락한 주보다는 상승한 곳이 더 많았습니다. 총 39개 주에서 증가했고요. 14개 주에서는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이 계절별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그 실제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반영된 겁니다. 계절에 따라서 조정되기 전에 그 실질 신규 신청 건수는 23만 8,677건으로 2만 1,239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7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이라고 이 경제 매체 마켓워치는 분석했습니다.
네. 자, 주별, 지역별 상황 자료 자세하게 보죠.
네, 먼저 상승한 곳을 보면요. 캘리포니아주에서 7,910건 정도로 크게 올랐고요. 그리고 오레곤주에서는 2,300건, 또 켄터키주에서는 1,940건이 증가했습니다. 반면에 하락한 주를 좀 살펴보면요. 텍사스주에서 약 1,300건으로 가장 많이 감소했고요. 노스캐롤라주에서는 640건 정도, 그리고 유타주에서는 590건, 또 뉴욕주에서는 약 400건이 하락하면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네. 자, 전문가들이 이번 보고서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일시 해고율이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이는 가운데 기업에서도 더 적은 사람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노동시장이 다소 둔화됐다라는 그런 평가입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 연휴 기간 전후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급격히 요동치는 경향이 있어서 네. 이를 좀 주의 깊게 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노동의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서 일어나는 이 노동시장의 과열 현상, 이게 점점 완화하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자,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 지난달의 고용 지표죠?
네, 기업들도 이 고용 건수를 점차 줄여가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10월 이 비농업 부문의 일자리는 15만 개 증가했는데요. 이는 29만 7천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됐었던 9월에 비해서 거의 절반 가까이 하락했고요. 그리고 다우존스 전망치인 17만 개보다도 더 적게 나온 겁니다. 지난 12개월 동안 이 새 일자리 개수는 한 달 평균 25만 8천 개였는데요. 이에 따라서 한동안 과열됐던 그 노동시장이 마침내 좀 둔화하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바로 이틀 전인가요? 21일에 연방준비제도 회의록 내용이 또 공개가 됐네요.
네,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일까지 열렸었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정례회의에 대한 회의록이 21일에 공개됐습니다. 이 회의록에 따르면요. 연준은 노동시장이 여전히 긴축 상태인 것으로 보고 있으면서도 이 부분적으로는 최근 노동 공급이 증가하면서 연초부터 노동시장이 완화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택성 기자였습니다. 미국 정치 제도의 내력과 현재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정치 ABC입니다. 미국의 대외정책을 뒷받침하는 기둥이 되는 행정부처 가운데 하나가 바로 국방부입니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군사비를 쓰며 가장 강력한 군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를 관리하고 유지하는 부서가 바로 미국 국방부입니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국방부의 역할과 규모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욱 기자입니다.
The scope of our cooperation is vast. As our ambassador is fond of saying, it stretches from the seabed to space. And of course, the strength of our partner.
2023년 11월 10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이 인도 뉴델리에서 진행된 인도와의 2+2 국방 외교 장관 회의에서 연설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이 자리에서 양국 사이 협력이 해양부터 우주까지 망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렇듯 미국 국방부는 국제 영내 현안에서 미국의 이익과 정책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합니다. 미국 국방부는 1947년 국가안전보장법에 근거해 세워진 연방군사편제부를 계승한 기관입니다. 이어 1949년 국가안전보장법 개정안에 따라 국방부가 정식 행정부처로 출범했습니다.
America greets Army Week with a super display of military might. Marching troops and armored columns go by in massive array, and here comes the world's latest and greatest tank.
미국 국방부는 자체 웹사이트에서 군의 뿌리가 독립혁명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국방부가 나라와 함께 성장하고 발전했다고 기술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방부 임무는 전쟁을 방지하고 국가 안보를 지키는 데 필요한 군사력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국방부는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군사력을 유지하고 사용합니다. 모든 적에 대항해 미국 헌법을 지지하고 수호한다. 시의 적절하고 효과적인 군사 행동을 통해 미국 안보와 자산 그리고 핵심 이익을 담보한다. 국가 정책과 이익을 지키고 발전시킨다 등입니다. 국방부는 또 홈페이지에서 현 오스틴 장관 체제 아래 다음 세 가지 영역에 집중한다고 설명합니다. 첫째, 국가 방위. 둘째, 군 장병과 가족 등 사람들에 대한 보살핌. 그리고 팀워크를 통한 성공입니다. 국방부는 미국 행정부에서 가장 규모가 큰 기관입니다. 미국 정부 공식 자료에 따르면 2023 회계연도 국방부에는 예산 자원으로 1조 5,200억 달러가 부여됐습니다. 이는 당해 회계연도 연방정부 예산에서 12.8%를 차지합니다. 국방부는 또 미국에서 가장 많은 사람을 고용하는 기관입니다.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 산하에는 현역 군인 130만 명 이상, 민간인 직원 75만 명, 그리고 81만 1천 명 이상의 주방위군과 예비군이 소속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45만 명 이상이 해외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국방부의 역할과 규모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한국의 노래로 희망과 통일의 메시지를 전하는 북한이 고향인 여성들이 모인 탈북 여성 합창단 물망초 합창단이 있습니다. 연말을 맞아서 정기음악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탈북민들의 다양한 삶의 이야기 전해드리는 탈북민의 세상 보기. 자, 오늘은 서울의 동혜원 기자가 물망초 합창단의 정기음악회 연습 현장으로 찾아갔습니다. 사단법인 물망초 사무국의 한 연습실에서 영화 국가대표 주제곡인 버터플라이가 울려 퍼집니다. 탈북 여성 35명으로 구성된 물망초 합창단이 막바지 정기음악회를 준비하고 있는 건데요. 먼저 음악회 취지, 사단법인 물망초 조경희 사무국장에게 들어봅니다.
저희 음악회는 매년 연말에 저희가 12월 초에 물망초 합창단의 정기 연주회를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로 저희가 9회째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올해는 특별하게 코로나나 이런 때 좀 힘들었던 부분을 이제는 조금 앞으로 내다보면서 희망을 노래하자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또 이번이 올해가 정전 70주년입니다. 그래서 정전 70주년에 6.25 때 희생당하셨던 여러분들이 계시잖아요. 또 감사해야 되는 또 참전국 용사들도 있고 그래서 그분들한테 저희가 들려드리는 곡들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들으신 버터플라이 오프닝 곡을 시작으로 10여 곡의 노래를 선보일 예정인데요. 이번 음악회에는 광림교회 남성 중창단이 이 특별 게스트로 함께 참여한다고 합니다.
비목이라는 노래, 물론 다 아시는 노래지만 이 노래는 특별하게 저희가 편곡이 된 곡으로 해서 불러드릴 예정이고요. 아마 좀 색다르게 들을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라는 노래도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번 음악회를 할 때 저희 물망초 합창단하고 또 항상 그 특별 게스트를 모셔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남성 합창단하고 한 이유는 정전 70주년 관련돼서 저희가 불러드릴 곡목들이 조금 더 남성과 여성이 합쳐서 웅장하게 들렸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저희 취지가 있어서 이번에 남성 그 합창단으로 강림교회 남성 성가단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조경희 사무국장은 이 물망초 합창단의 시작과 함께했기 때문에 또 이들의 성장이 더욱 뭉클하게 다가온다고 하는데요.
저도 사실은 여기 물망초에 왔을 때 거의 합창단이랑 비슷한 시기에 같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2015년 1월에 들어왔었고 합창단은 2015년 3월에 만들어졌는데 물망초 들어오기 전에 저희가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나름 제가 또 갖고 있는 이미지가 있었을 테고 와서 봤을 때는 그 이미지보다도 더 강하신 분들이셨어요. 말투라든지 모습이. 근데 그 모습이 이 노래 교실로 인해서 굉장히 부드러워지고 뭔가 같이 화합하는 그런 느낌을 순간순간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아 이분들의 변화하는 모습 그런 것들 보고 뭉클하고 제일 감동스럽고 뭉클한 거는 이분들이 공연장에 섰을 때 큰 무대에 섰을 때 굉장히 떨리고 약간 주눅들 수도 있는데 거기서 그 본인들의 어떤 그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 하시는 모든 공연의 모습과 대기하는 모습 보고 감동받았습니다.
특히 올해 정기음악회를 통해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올해 뭐 희망도 말씀을 드리지만 세계인권선언이 올해가 75주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별히 서울 사무국에 있는 제임스 희난 소장님을 저희가 모셔가지고 메시지를 같이 전달할 예정인데 그 인권에 대한 그 메시지를 이번에는 좀 더 좀 어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때 인권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건지를 그 모신 분들과 또 참석하지 못하지만 저희 매체를 통해서 보시는 분들한테 알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물망초 합창단의 단원들도 북한 인권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이 한마음 한뜻으로 합창 연습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입단한 지 1년이 조금 넘었다는 탈북민 김다정 씨는 친한 언니의 소개로 이 합창단 활동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지난해 8월에 입단해서 지금 1년 3개월 됐네요. 아무래도 기존에 있던 단원분들이 신입 단원들에 대한 이런 이제 그 사랑 같은 거, 그게 너무 이제 좋더라고요. 이제 오면 이렇게 가사 같은 것도 잘 알려주시고, 그러니까 팀별로 팀워크 참 굉장히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소프라노 파트인데, 저희 파트 선배님들이 어쨌거나 좀 잘 챙겨주시는 거 있잖아요. 오면 수고했다고 너무 잘 왔다고 막 이러면 처음에 같이 함께 하자고. 근데 이제 뭐 어떻게 1년이 지나갔는지는 모르겠어요. 너무 감사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
합창단 활동을 이야기하면서 입가에 미소가 떠나지 않았는데요. 김다정 씨는 자신들이 전하는 노래가 관중들에게도 위로가 됐고 또 희망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이 시간만큼은 이제 이게 나만의 시간이잖아요. 이제 이 시간에 와서 내가 좋아하는 걸 하면서 정말 그 속에서의 어떤 행복감을 찾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제 음악에서 뭐 하나가 된다라는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소통이라는 게 음악을 통해서도 다양하게 또 소통할 수 있고 북한 이탈 주민들이 이렇게 우리랑 함께 소통을 하려고 합창으로 음악으로 이렇게 하는 건가?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여기 와서 음악으로 그 마음을 치유하고 정말 행복감을 느끼는 것처럼 관중들도 이 음악을 통해서 이탈주민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사랑으로 다가와 주시고 우리 한민족으로서 앞으로 이제 통일 미래를 바라볼 때에 아마도 그 음악을 보시면서 우리가 저분들에게 좀 더 사랑으로 이렇게 다가가야 되겠다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소프라노 파트에서 활동하는 탈북민 한성현 씨는 이 물망초 합창단의 첫 시작부터 함께한 창단 단원인데요. 집이 멀어도 오는 길이 그렇게 기다려진다고 합니다.
저는 집은 경기도 하성에 있어요. 뭐로도 그렇게 재미있으니까 8년 동안 하루도 길속 없이 다닌 거예요. 2시간 남아 걸려요. 버스 타고 전철 타 이렇게 오다 나니까. 노래의 힘이죠. 음악의 힘. 너무 재미있어요. 우선 와서 노래를 배우면서 저도 사실은 북한에 딸을 두고 와서 우울증을 앓고 있었거든요. 항상 그 딸 생각에 저도 혼자 왔어요. 대한민국으로. 그러면 이 물망초가 노래교실로 가서 됐어요. 합창단이 아니고. 그래서 노래로 좀 어떻게 치유를 받자 이런 생각으로 지원했는데 이게 발전해서 합창단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한성현 씨는 이제는 한 가족 같은 단원들을 만나는 것이 일주일 중 가장 즐거운 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노래를 하면서 제가 많이 좋아졌어요. 일주일에 한 번 여기로 나오는 날 자꾸 손꼽아 기다리게 되고 예, 나오면 우리 지휘자님과 반주자님 또 물망차 이 선생님들 정말 잘해주세요. 그러니까 그저 이날이 오기만 기다리게 되는 거죠. 또 이제 처음에는 다 같은 북한에서 왔지만 다 생소한 얼굴이었어요. 처음엔 서먹서먹했지만 이제는 오랜 시간 지나다 보니까 다 친구 한 가족 같은 이런 분위기인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오면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 친구들이. 지금에 와서는 노래도 노래지만 그 친구들을 보는 그게 좀 좋은 거예요.
더불어 한성현 씨는 정기음악회를 앞두고 이 설레는 마음과 함께 앞으로 이루고 싶은 목표도 전했습니다.
많은 관중들 앞에서 또 축하를 받고 그러자면 저희들이 또 열심히 노래를 더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모두 모든 힘을 쏟아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노래에 종렬적으로 참가하는 거예요. 개인적인 목표라는 거는 저는 그저 물망사 합창단에 와서 이 노래로 힐링 받다 보니까 많이 건강해졌어요. 그래 이 건강을 앞으로도 계속 유지하면서 그냥 물망사 합창단을 그냥 열심히 다니고 싶고 또 더 열심히 해서 더 높은 단계로 발전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더 길게는 노래를 진짜 잘해서 앞으로 통일이 되는 날 북한에 가서 노래를 모런봉 국장 같은 큰 무대에 가서 물망초 합창단이 이 노래를 가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요.
또 이 밖에 물망초 합창단을 위해 노력하는 한 탈북 여성이 있는데요. 창단된 이후 총무로 활동하고 있는 최정선 씨입니다. 이 최정선 씨는 총무로서 단원들을 한 명 한 명 살피고 있습니다.
사실 총무다 보니까 단원들이 하나같이 다 도듬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늦게 오는 사람도 있고 일찍이 오는 사람도 있고 그 사람들을 하나의 한 마음으로 되게 하자니까 조금 힘을 좀 써야 돼요. 또 우리가 정신적으로 고통받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거 파악 못하고는 관찰하지 않고서는 지휘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총무가 큰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또 나는 같은 탈북자로서 그 마음을 아니까 모든 걸 더듬어줘야 되니까 조금 힘을 가해야 돼요.
하지만 그만큼 이 물망초 합창단이 하나가 되고 또 무대에서 뛰어난 기량을 펼쳤을 때 그 기쁨은 배가 된다고 하는데요. 오는 12월 5일에 펼쳐질 정기음악회를 앞두고 최정선 씨는 단원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합창단 단원 여러분, 우리 정기연주회를 모두가 한 몸같이 한 마음으로 앞으로 나갑시다. 앞으로.
서울에서 VOA 동예원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뷰의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눈 감고도 할 수 있다, 식은 죽 먹기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 들어보시죠.
John, have you heard about the party this Saturday? It's going to be a blast.
Yeah, I heard about it. I really want to go, but I can't make it. I have to edit a one-hour interview for work.
I can help you.
Well, it's really kind of you to offer, but I don't want to burden you with my work.
Trust me, it's no burden at all, and I'm pretty quick. I could do it with my eyes closed.
That's a bold claim. Seriously, you'd do that for me? You're a lifesaver. I really appreciate it. I'll send you the files tomorrow morning.
잔이 인터뷰 편집을 해야 하는데 제가 그 일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눈 감고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I could do it with my eyes closed.
눈 가리개.
Blindfold.
눈 가리개를 사용해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I could do it blindfolded.
눈 가리고도 할 수 있다.
I could do it in my sleep.
자면서도 할 수 있다.
I could do it with one hand tied behind my back.
한 손이 등 뒤에 묶인 채로도 할 수 있다.
Hand.
Hand, 손 대신에
arm.
팔을 써도 됩니다.
I could do it with one arm tied behind my back.
어떤 것을 너무 잘해서 타고났다는 표현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It's second nature to me. I could do it with my eyes closed.
눈 감고도 할 수 있다는 표현 기억하시면서 느린 속도로 오늘의 대화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Have you heard about the party this Saturday? It's going to be a blast.
Yeah, I heard about it. I really want to go, but I can't make it. I have to edit a one-hour interview for work.
I can help you.
That's really kind of you to offer, but I don't want to burden you with my work.
Trust me, it's no burden at all. And I'm pretty quick. I could do it with my eyes closed.
Seriously? You'd do that for me? You're a lifesaver. I really appreciate it. I'll send you the files tomorrow morning.
대화 해석해 보겠습니다.
Have you heard about the party this Saturday?
이번 토요일 파티에 관해 들었나요?
I heard about it.
들었습니다.
I really want to go, but I can't make it.
정말 가고 싶지만 못 갑니다.
I have to edit a one-hour interview for work.
회사 일로 1시간짜리 인터뷰 편집을 해야 합니다.
I can help you.
내가 도와줄 수 있습니다.
I could do it with my eyes closed.
눈 감고도 할 수 있습니다.
I could do it blindfolded. I could do it with one hand tied behind my back. I could do it with one arm tied behind my back. It's second nature to me. I could do it without even thinking. It's like breathing to me.
눈 감고도 할 수 있어요.
I could do it with my eyes closed.
자, 표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대화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Have you heard about the party this Saturday? It's going to be a blast.
Yeah, I heard about it. I really want to go, but I can't make it. I have to edit a one-hour interview for work.
I can help you.
Well, it's really kind of you to offer, but I don't want to burden you with my work.
Trust me, it's no burden at all, and I'm pretty quick. I could do it with my eyes closed.
That's a bold claim. Seriously? You'd do that for me? You're a lifesaver. I really appreciate it. I'll send the files tomorrow morning.
에브리데이 잉글리시 뷰의 매일 영어 오늘은
I could do it with my eyes closed.
눈 감고도 할 수 있어요. 식은 죽 먹기라는 표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봤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3부 이어집니다.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뉴스 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BOA 방송은 www.b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